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 알고리즘의 이두구입니다. 이번 강의는 게임 내 공간 분할 기법에 사용되는 KD트리와 BST 트리 알고리즘을 다룰 예정입니다. 공간 분할 알고리즘 KD트리와 BST 트리 강의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KD트리 개요와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습 예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KD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ST 트리의 개요와 그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D트리는 1975년 존 벤틀리가 처음 고안한 공간 분할 기법입니다. 여기 글의 제목을 보면은 멀티 디멘셔널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나오죠. 네, 다차원 이진 트리라는 용어가 나오고 used for associative searching의 연관 검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해석하면은 연관 검색을 위한 다차원의 이진 트리를 구축하는 기법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했어요. 이때 이 글에서 K차원의 트리라는 의미로 KD트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글을 요약하면은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런 2차원 점 데이터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모든 차원의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한데 그림으로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2차원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런 이제 점의 목록들이 있을 때 그 목록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트리 구조로 배치하면은 효과적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진 트리를 사용해서 1차원 데이터인 수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를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구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구분자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0, 1, 0, 1이라는 이런 구분자가 그 노드의 깊이마다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설정되는지 그 KD트리의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D트리의 생성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노드는 K차원의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2차원, 3차원, 4차원 모든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단 노드, 리프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공간을 둘로 분할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공간을 둘로 분할을 하고요. 이 공간을 분할하는 노드는 지정된 차원을 사용해서 공간을 분할하게끔 규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차원이라는 것이 앞서서 제가 얘기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 구분자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드가 가진 깊이에 따라서 X, Y, Z, X 순서대로 앞서서는 이제 0, 1, 0, 1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차원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는 0, Y는 1, Z는 2가 되고요. 만약에 2차원인 경우에는 X, Y, X, Y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드에는 0, 1, 0, 1이라는 차원값이 지정됩니다. 공간을 분할하는 노드는 표준 기저를 사용합니다. X축, Y축, Z축 이렇게 서로 직교하는 표준 기저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노드에 이제 K차원의 데이터와 차원이 지정되면 이것을 사용해서 공간을 분할하는데 노드에 설정된 데이터의 차원값을 사용해서 공간을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에 2차원 데이터 70,30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지정되어 있으면은 이 X축의 값 70을 사용해서 노드가 가진 영역을 두 개로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이 70 노드의 차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 자식 노드에는 낮은 값을 오른쪽 자식 노드에는 높은 값을 배정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70을 기준으로 영역을 분할하면은 70보다 작은 점은 왼쪽 자식으로 이동을 시키고 70보다 큰 점은 오른쪽 자식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깊이 노드에는 차원을 한 단계 더 이제 늘려서 지정을 하는데요. 모든 차원, K계의 차원이 끝나면 다시 첫 번째 차원인 X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이가 0이라는 얘기는요. 이제 첫 번째 차원으로 간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X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깊이가 1이면 Y, 깊이가 2면 Z, 깊이가 3이면 다시 X를 배정하는데 X, Y, Z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0, 1, 2라는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드의 깊이를 알고 있다면은 해당 노드가 가지고 있는 차원값은 이것을 나머지 연산한 노드의 차원값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케이드 트리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에서부터 100,100까지의 영역을 임의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 5개의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사실은 굳이 설정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시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은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 영역 내에 있는 5개의 점을 2차원 KD트리로 구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 점 데이터를 순서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60,40을 첫 번째 순서로 집어넣고 두 번째로 30,60, 세 번째로는 90,80, 네 번째로는 40,10, 다섯 번째로는 50,30의 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KD트리를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를 60,40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60,40은 첫 번째로 들어왔기 때문에 루트 노드로 지정이 됩니다. 루트 노드로 지정이 되고요. 이 루트 노드이자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 분할을 하진 않는데요.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X축을 기준으로 분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로 30,60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30,60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 우선은 먼저 X축, 첫 번째 루트 노드는 X축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0,40에서 우리는 첫 번째 X축 60값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60과 두 번째 데이터 30,60에서는 이 Y값 60을 볼 필요는 없고 30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과 60을 비교한 다음에 30은 6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왼쪽 자식 노드로 이 규칙에 따라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30,60은 왼쪽 자식 노드로 삽입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60은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은 분할하지 않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 공간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구분자, 이때는 Y축을 기준으로 분할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첫 번째, 0번째 뎁스를 가지는 루트 노드는 X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 깊이를 가진 노드는 Y축을 기준으로 분할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인 90,80을 우리가 삽입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우선 루트 노드에서부터 먼저 비교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루트 노드는 X값 차원이 X축 차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0값과 세 번째 데이터의 X값인 90값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 90은 60보다 크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루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삽입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자식 노드가 비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자식 노드로 삽입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밸런스 있게 트리가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아직 공간 분할은 하진 않았지만은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 이 공간은 Y축을 기준으로 분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로 40,10을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루트에서부터 검색을 하는데 루트는 X값만 바라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60과 40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40은 6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노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비교 판정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축의 값이 다른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Y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X값인 30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Y값인 60을 가지고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데이터인 10은 그러니까 네 번째 데이터의 Y축 좌표인 10은 6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노드로 들어가면 되고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30,60은 공간을 둘로 분할을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Y축에 직교하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을 분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0,10은 이 하단 Y축 값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오른쪽 노드의 영역이고 왼쪽 노드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왼쪽 노드에 위치한 40,10은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다시 X축 값이 지정이 되고 이때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다시 X축을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왼쪽 오른쪽으로 분할을 수행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로 50,30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이제 루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60보다 50이 작기 때문에 왼쪽 노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Y값만 봤을 때는 60보다 30이 작기 때문에 다시 또 왼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왼쪽에 이미 노드가 있기 때문에 다시 X값을 보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50은 40보다 크기 때문에 이 40,10의 오른쪽 노드에다가 진입을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동일한 규칙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depth가 한 번 더 깊어졌기 때문에 50,30에 대해서는 y값 3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공간을 분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KD트리를 구성한 최종 결과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구분을 표시하기 쉽게 X축이 설정된 경우에는 Y축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Y축이 설정된 경우에는 X축으로 공간을 분할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할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구축된 트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검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구축된 KD트리에서 어떤 식으로 검색하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트리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주어진 점이 있을 때 이 주어진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데 사용이 됩니다. 니어리스트 네이버 쿼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로는 어떤 이제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범위에 속한 점들을 찾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레인지 쿼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전체를 검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파악해서 검색에서 배제시키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찾으려면 모든 것을 다 순회하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 다섯 개밖에 없지만은 만약에 뭐 10만 개 이렇게 된다면 검색량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트리를 사용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배제시켜서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KD트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주어진 점에 가장 가까운 점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구축된 트리가 있었죠. 이 구축된 트리에서 80,90이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거리를 가진 노드를 찾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루트 노드로부터 깊이 우선 탐색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별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명확한데요. 먼저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주어진 점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지를 측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주어진 점과 노드의 분할선, 즉 노드가 가지고 있는 노드의 지정된 차원을 통해서 공간을 둘로 나누게 되는데 그 둘로 나누는 공간과의 최단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최단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의 점과의 거리가 최단 거리를 가지면은 그 노드는 가장 가까운 노드가 되는 거죠.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정되는 차원에 대한 값에 대한 비교를 수행해서 똑같습니다. 작으면은 왼쪽을 계속 그 우선 탐색을 수행해 주면 되고요. 크거나 같으면은 오른쪽 노드를 우선 탐색으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진 점이 10,50인데 현재 노드의 값이 30,50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드에는 첫 번째 차원값 0이 지정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현재 10,50과 30,50의 거리를 일단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0,50에서 분할선 30까지의 거리는 20이 되는 거죠. 20. 그래서 20을 측정을 합니다. 두 가지를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규칙에 의해서 주어진 점은 첫 번째 차원값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노드를 우선 탐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노드를 우선 탐색해서 돌아와서 측정을 해봤더니 현재까지 측정된 최단 거리보다 이 분할성과의 최단 거리가 덜 멀면은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노드는 탐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선 예시에서 왼쪽 노드를 탐색해서 얻은 최단 거리까지 1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할선과의 최단 거리인 2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분할선의 오른쪽 영역은 이 최단 거리보다 항상 멀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노드 영역은 탐색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점 80,90이 있는데 자, 이것을 현재 구축된 트리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이 알고리즘을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0,90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투입을 할 때는 먼저 루트 노드랑 비교를 해야겠죠. 80,90과 60,40과의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80,90에서 우리가 이 60,40의 분할선, 이 x값이 60인 것과의 거리를 측정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x값은 80이기 때문에 최단 거리는 20이 됩니다. 20이 되는데요. 이 20보다 당연히 지금 이 루트 노드로부터 거리가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단 노드는 루트 노드, 들어가자마자 현재 최단 노드는 루트 노드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우선은 왼쪽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칙은 80이 6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노드를 탐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노드로 우리가 진입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주어진 점 80,90과 두 번째 노드인 90,80의 거리를 측정을 해줍니다. 이때는 루트 노드와의 거리보다 더 짧기 때문에 90,80이 최단 거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시 루트 노드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루트 노드로 돌아왔을 때 이제 왼쪽 노드를 탐색하냐 마냐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른쪽 노드를 탐색하고 온 결과가 2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이것을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90,80까지의 거리는 2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른쪽 노드의 영역을 더 이상 탐색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점은 90,80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알고리즘을 종료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보면은 방문한 노드 수는 총 2개에 불과합니다. 5개를 다 순회하지 않고 2개만 이제 방문해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가장 가까운 점은 90,8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KD트리를 사용해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위 안에 있는 노드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동일하게 이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루트 노드로부터 깊이 탐색, 깊이 우선 탐색을 수행해주면 되는데요. 이 범위라는 것은 결국 AABB 영역을 우리가 의미하게 될 텐데요. 주어진 AABB 영역과 노드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의 겹침 판정을 수행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영역과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AA 영역이 안 겹치면은 검색에서 제외를 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겹치게 되면은 그 노드에 속한 점과의 이 주어진 AA 영역과의 포함 판정을 수행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점 목록에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 점 목록에 해당 노드의 점을 추가해주면 되고 계속해서 겹치는 노드들이 발생하면은 계속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수행하면서 겹치는 영역들과 이렇게 이제 점과의 포함 판정을 수행하면서 점 목록을 만들어서 반환해주면은 범위 내에 있는 점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루트 노드 영역을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 영역은 전체 영역이 될 텐데요. 이것은 당연히 겹쳐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겹쳐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60,40을 포함하는지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루트 노드의 점은 현재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식에다가 공을 넘겨주면 되는데요. 이 자식을 봤더니 왼쪽 영역은 현재 우리가 주어진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오른쪽 영역의 경우에는 현재 이 주어진 영역과 무관하게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색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영역만 탐색을 하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왼쪽 영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왼쪽 영역과 겹쳐있기 때문에 왼쪽 영역의 노드 점인 30,60이 현재 주어진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가 얻어야 될 점의 목록에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영역으로 지금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위쪽 영역은 실제로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행해 주진 않고요. 비교를 수행해 줄 필요가 없고요. 하단의 영역에 대해서만 비교를 수행해 주면 되는데, 40,10으로 구분된 영역들, 이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과 겹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시 아래로 내렸을 때는 여기서 40,10과 현재 주어진 영역이 겹쳐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는데 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왼쪽 영역에는 겹치지만은 오른쪽 영역에는 겹쳐 있지 않기 때문에 왼쪽 영역만 우리가 검색을 이제 아래로 내려주면 되는데 왼쪽 영역에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검색 작업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방문한 노드는 총 3개의 노드를 방문했습니다. 이 2개의 노드는 실제로 방문할 필요가 아예 없었죠. 그리고 이 3가지 노드 중에서 범위 내에 속한 점은 두 번째에 있는 30,60 하나였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공된 샘플 프로젝트의 압축을 풀고 유니티를 실행시켜서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구동하는 데 사용한 유니티 버전은 2.1.3 버전입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2D와 3D, 2차원과 3차원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구성을 해봤고요. 먼저 1번으로 2D 데이터를 사용하는 KD 트리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씬에는 KD 트리를 구축하는 삽입 씬과 가장 가까운 점과의 검색을 수행하는 이 쿼리 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삽입 씬을 열고 관련 작업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씬의 구성은 공간 분할 알고리즘에 의해 원에서 제공하는 예제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KD 트리를 관리하는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KD 트리 매니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배치를 했고요. 이 KD 트리 매니저 컴포넌트에는 시각화를 위해서 KD 트리를 구축할 전체 맵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원이기 때문에 디멘전 값을 2라고 설정을 했고요. 이러한 KD 트리 매니저 컴포넌트 안에는 9개의 물체가 자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하나씩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 오브젝트들에게는 각각 insert라고 하는 태그를 달았는데 이 태그를 통해서 스크립트에서 삽입할 물체를 순서대로 찾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우측의 게임 뷰에서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점을 담을 KD 트리 노드를 생성하고 공간 분할을 진행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공간 분할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점에는 X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X축에 직교하는 Y축을 사용해서 두 개의 영역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에는 이제 depth가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때는 다시 이제 y 값을 사용해서 Y축에 직교하는 X축을 사용해서 공간 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점들을 하나씩 집어넣는데 이 점들이 그 위치한 depth, 노드의 깊이 값에 따라서 X축이냐 Y축이냐가 설정이 되고, 그 설정된 축에 따라서 이제 공간 분할을 X축에 따라서 진행할지 Y축에 따라서 진행할지를 결정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공간 분할이 진행이 수행됩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스크립트 아래에 스크립트 폴더 아래에 있는 KD3라는 폴더에 있는데요. 이 KD3에 관련된 스크립트는 KD3 매니저, KD3, 그 다음에 그 KD3에 사용한 노드인 K노드의 세 가지 C#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KD3 매니저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D3 매니저는 유니티에서 KD3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작성한 C# 스크립트고, 유니티 컴포넌트로 동작하도록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KD3 작업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유니티를 통해서 어떤 입력 값들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KD3 작업을 수행하는 이 KD3 클래스와 통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KD3 매니저의 멤버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D3의 차원을 지정하는 dimension이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현재 KD3가 몇 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를 지정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두 가지의 기능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물체를 추가를 해서 삽입을 통해 가지고 KD3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서트 씬과, 그 다음에 그 현재 구축된 KD3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쿼리 씬,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마다 다르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KDRAW 모드라고 하는 별도의 열거형을 선언해 가지고 다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영역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드로우 에어리어라고 하는 전체 바운딩 볼륨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KD3 작업을 진행하는 이 멤버 변수를 하나 설정을 했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삽입 과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삽입된 물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서트라고 하는 태그를 부착한 물체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하나씩 삽입을 할 때 현재까지 삽입된 그 게임 오브젝트의 인덱스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insert index, iindex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 하단에 있는 변수들은 이따가 지리 씬에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wake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play 버튼을 눌렀을 때 이 awake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요. 이때는 KD3를 수행하는 KD3 객체를 생성하고 여기다가 생성자 인자로 지정한 차원 값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해 주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태그를 검색해서 우리가 KD3 구축할 때 필요한 사용되는 게임 오브젝트의 목록으로 이렇게 find object with 태그라는 그 API를 사용해서 배열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는 로직이고요. 실제로 하나씩 수행하는 작업들은 현재 집어넣을 인덱스 값을 사용해 가지고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레퍼런스를 실제 KD3 작업을 수행하는 트리 객체의 add 함수의 인자로 넣어서 이 삽입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리얼리스트 쿼리 함수는 지리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를 수행하는 onDrawGizmos 함수의 경우에는 KD3의 모든 노드 영역을 그리도록 이렇게 회색으로 그리는 영역들을 지정을 했고요. 이건 전체 영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KD3가 어떻게 분할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KD3를 실제로 수행하는 KD3 객체의 루트 노드로부터 각각 분할된 선이나 평면을 그리도록 이 draw split pla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sert 모드의 경우에는 삽입할 점의 영역을 그리도록 이렇게 draw cube 함수를 실행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은 지리에 관련된 그리기 기능이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 실제적인 KD트리를 구축하는 KD트리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트리의 경우에는 지금 노드들을 보관할 수 있게 리스트 형태로 구현된 노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현재 KD트리가 사용하는 차원 값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dimension이라는 변수를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매니저에서 선언한 값을 그대로 생성자를 통해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루트 객체를 지정해서 현재 이 루트 노드로부터 검색이 수행되도록 KD트리에다 멤버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사용될 add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KD트리 매니저에 add를 수행할 때 그 어떤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보낸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트랜스폼의 레퍼런스를 받으면은 트랜스폼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노드를 새롭게 생성해서 규칙에 맞게 이진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루트가 널이라면은요, 루트 노드를 새롭게 생성하고 이 루트 노드의 목록에 추가를 해서 바로 반환해 주면 되고, 루트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적합한 삽입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노드에 설정된 차원 값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들어온 트랜스폼 값이 왼쪽 노드로 갈지 오른쪽 노드로 갈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로직이 if 문절에 있는 이 kd valu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해당 함수에는 노드의 깊이 값과 그 다음에 차원 값을 넘겨주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조금 편리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C#에서 제공하는 확장 메서드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비교를 수행할 값은 전체 차원의 값이 아닌 해당 노드에 설정된 차원의 값이고, 이는 노드가 가진 깊이 값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KD트리에서 다루는 전체 차원의 수는 dimension 멤버 변수에 지금 선언이 되어 있죠. 우리가 비교를 수행할 노드의 깊이는 depth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 depth 값은 처음에 루트 노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0이 되어 있고, 이 while 루프를 한 번씩 돌 때마다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어쨌든 이 depth 값과 dimension 값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트랜스폼의 위치 값으로부터 어떤 그 차원의 값을 사용할지 그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나머지 연산, 모드 연산을 사용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를 구현한 확장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getKDValue 함수에서 트랜스폼 값과 차원 값과 깊이 값,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현재 포지션, 트랜스폼의 위치 값의 어떤 몇 번째 인덱스 차원의 값을 가져올지는 현재 깊이에서 전체 차원의 값을 나머지 연산한 값으로 가져온 인덱스를 대입해가지고 배열 연산자에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선 코드를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 트랜스폼의 현재 깊이에서의 우리가 가져올 트랜스폼의 차원값을 가져오면은 현재 비교를 수행할 노드의 차원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kd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여기 F12키를 눌러서 구현부를 살펴보면은 현재 그 노드에 설정된 트랜스폼과 전체 차원의 값과 현재 노드에 설정된 깊이 값, 이 세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져올 차원의 값을 이렇게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두 개의 차원값을 비교해서 작으면은 왼쪽 노드가 열려 있을 때 왼쪽 노드에 추가를 해줍니다. 만약에 왼쪽 노드에 어떤 노드가 있으면은 다시 이제 깊이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반복 수행을 하고, 만약에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값을 가지는 노드는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에러를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는데, 오른쪽 노드가 열려 있으면은 네, 오른쪽 노드를 추가해 주고, 오른쪽 노드에 자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깊이를 추가하고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루프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로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KD트리를 구성하는 K노드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노드 클래스는 선언을 보면은 위치를 보관하는 트랜스폼의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값과 현재 노드가 가지고 있는 깊이 값, 그 다음에 전체 차원값, 이 트리, KD트리에서 설정된 전체 차원값,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레퍼런스, 사실상은 쓰진 않고 있는데 제가 그냥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자식에 대한 레퍼런스, 오른쪽 자식에 대한 레퍼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는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가장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앞서서 설명드린 가장 중요한 KD 밸류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왼쪽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 오른쪽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 그 다음에 왼쪽이 비어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이 비어있는지, 이런 그 판단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프로퍼티들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는 특별한 로직은 들어가 있진 않고요. 여기서 확인할 점은 이 depth와 dimension 값을 사용해서 왼쪽 노드랑 오른쪽 노드의 AABB 영역을 그리도록 이렇게 draw split plane이라는 함수를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기적으로 왼쪽 자식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깊이 우선으로 계속 그리도록 설정을 했고, 오른쪽 자식으로 설정된 모든 노드들의 영역을 그리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KD트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분할된 각 영역을 그리는 코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진 점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는 지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유니티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쿼리 씬을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9개의 추가할 물체, 이 추가할 물체들과 그 다음에 가까운 점이 어떤 점인지를 판단하는 3개의 물체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9개의 물체에 대한 삽입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KD 트리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물체에 대한 검색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물체는 사실상 이쪽 점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나 그림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한번 가장 가까운 물체를 잘 찾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 찾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물체는 이 물체이겠죠.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고, 자, 세 번째의 경우도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잘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확인해야 될 점은 이 검색을 위해서 몇 개의 트리를 순회했는지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KD 트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총 9개의 물체를 전부 다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KD 트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미 구축된 KD 트리를 사용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은 첫 번째의 경우에는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4개의 노드만 검색해서 가장 가까운 물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5개, 세 번째는 7개의 노드를 순회해서 가장 가까운 물체를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리 기능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KD트리 매니저에서 지리 기능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D트리 매니저의 초기화 awake 함수에 보면은 쿼리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모든 물체를 다 추가하도록 이렇게 insert a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가장 가까운 물체를 찾기 위해서 KD트리 객체의 nearest query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arest query를 호출해서 이 searched node라고 하는 list 객체를 넘겨서 현재 그 트리 구조에서 몇 개의 노드를 순회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인자를 레퍼런스를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몇 개의 노드를 순회했는지 그 카운트를 세도로 기능을 추가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드로우기즈모 함수에서는 트리 영역을 그리는 것은 앞선 이제 삽입 기능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지리할 물체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지리한 물체는 노란색으로 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써서 찾은 지리한 물체와 가장 가까운 물체의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물체를 표시하고 지리한 물체와 가장 가까운 물체와의 선을 그리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KD트리의 nearest query 함수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F12키를 눌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nearest query 함수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으나 KD트리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고 재기적으로 지금 루트 노드에다가 check nearest node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해가지고 현재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도록 로직을 구성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F12키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는 현재 비교를 수행할 테스트 트랜스폼이라는 인자와 그 다음에 현재 가장 현재까지 파악된 노드 중에서 가장 이제 가까운 노드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한 노드들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앞선 매니저 클래스에서 생성해서 넘겨준 리스트 레퍼런스를 지금 세 번째 인자로 지정했는데요. 현재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현재 노드에 대한 정보를 바로 추가를 해주는 것으로 함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최단 거리로 알려진 노드 정보를 우리가 두 번째 인자로 봤는데 그러면은 그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측정을 하고 현재 방문한 노드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둘 중에 누가 더 가까운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한 노드가 더 가깝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방문한 노드가 가장 가까운 노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재 방문한 노드가 이제 가장 끝에 위치한 이제 리프 노드라고 하면은 더 이상 탐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노드를 가장 가까운 노드라는 것으로 이제 반환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탐색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식 노드에 더 가까운 노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 nearest node so far라고 하는 현재까지 탐색한 노드 중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 정보에 현재 노드 정보를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하는데 그 전에 미리 측정해 두면 좋은 값들이 비교할 트랜스폼 정보가 속하지 않은 영역,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속할 텐데 속하지 않은 영역과의 최단 거리를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위해서 현재 노드에 설정된 이 차원값, KD-value 값을 측정해서 최단 거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 있다면은 왼쪽 영역과의 최단 거리가 될 테고요. 이게 왼쪽에 위치해 있다면 오른쪽 영역과의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 두 번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리를 구할 때 스퀘어드 디스턴스 2라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한 이유는 F12키를 통해서 보면은 비교할 노드의 위치에서 거리를 측정할 대상의 타겟 포지션을 빼서 벡터를 만들고 크기의 제곱값을 사용합니다. 주석에서도 표시했지만 계산 성능을 위해서 제곱근을 일부러 씌우지 않았고 자, 이 값들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 번 곱해가지고 거리의 제곱값을 이렇게 산출을 해서 이후의 로직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추가된 것과 유사하게 현재 노드에 설정된 차원의 값을 서로 비교해서 작으면은 왼쪽으로 가고 크면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먼저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합니다. 체크 니어리스트 노드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왼쪽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 정보를 얻어온 다음에 그 가장 가까운 노드의 길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최단, 내가 속한, 내가 비교할 점이 속할 영역에서의 최단 거리가 되는데,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짧은 거리가 오른쪽 영역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우리가 또 깊이 우선으로 탐색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현재까지 측정된 최단 거리보다 그 반대쪽 영역과의 최단 거리, 즉 오른쪽이겠죠. 오른쪽과의 최단 거리가 더 짧으면은 사실 오른쪽 영역에 더 가까운 노드 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자식도 재기적으로 탐색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오른쪽 영역과의 최단 거리가 지금까지 측정된 최단 거리보다 더 크면은 오른쪽은 사실상 탐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너뛰어도 된다는 거죠. 자, 동일하게 오른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른쪽 노드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탐색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고 왼쪽 영역과의 최단 거리가 이 내가 지금까지 측정한 최단 거리보다 더 짧은 경우에는 왼쪽에 더 가까운 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왼쪽 영역도 재기적으로 탐색을 수행해주면 됩니다. KD트리는 이러한 로직을 통해 가장 가까운 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게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의 노드를 순회하면서 가까운 점을 찾는 반면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노드를 순회하면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3차원 데이터를 사용해서 KD트리를 구축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ince 폴더 아래에 KD3Tree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KD3 insert scene을 실행한 다음에 2D 옵션을 꺼서 3D 옵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이 KD3 매니저 안에는 3차원 공간의 데이터가 총 9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이 3차원 공간의 볼륨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3차원 공간을 하나의 평면을 통해서 두 개로 분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씬에서 사용하는 KD3 매니저 컴포넌트는 2차원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썼던 컴포넌트와 동일하고 다만 이 디멘전 값을 2에서 3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D트리를 잘 구현한다면 N차원 공간에서 범용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KD트리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쿼리 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인서트 태그가 붙은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이 전체가 추가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3개 준비된 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는 로직을 수행했을 때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BSP 트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SP라는 단어는 이진 공간 분할, 바이너리 스페이스 파티셔닝의 약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어진 공간을 이등분한 후에 트리 구조로 저장해서 이진 트리겠죠. 이진 트리 구조로 저장해서 효과적인 검색을 수행하는 기법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유명해진 게 둠이라는 이제 고전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레벨을 렌더링할 때 굉장히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개발자들이 BSP 트리를 사용해서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레벨을 렌더링하면서 둠 이후에 나온 다양한 게임 제작에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BSP 트리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3차원 공간 레벨을 분할해서 이 은면, 안 보이는 면, 히든 서피스를 제거한 은면이 제거된 부분을 감지해서 효과적으로 렌더링을 수행하는 데 활용이 됐고 아니면은 3차원 공간의 반직선의 충돌 감지, 즉 어떤 이제 이동 경로를 미리 탐색해서 이 캐릭터와 벽이 충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지하는 로직을 구현하는 데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BSP 트리는 주어진 지연 정보를 분할해서 특정 모양의 볼륨을 제작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BSP 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분할하는 평면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평면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평면으로부터 공간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주어진 지형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분리하고 걸쳐있는 경우에는 두 개로 쪼개줍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이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요. 이 분리된 공간을 재기적으로 계속해서 분리하면서 이진 트리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를 형성하면서 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중지하도록 설계하면 되는데요. 뭐 만약에 최단 노드에 담긴 폴리곤 수가 지정된 값보다 적거나 아니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최단 노드에서 담긴 어떤 도형이 컨벡스, 즉 시야가 겹치지 않는 형태를 가진다면은 여기서 이제 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된 트리의 깊이가 지정된 값 최대치에 도달한 경우에 중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간을 분리할 적절한 평면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BSP 트리를 구축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각형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평면을 주어지고 이러한 평면을 설정해서 자,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한 후에 자, 여기 분할된 평면에도 또 새로운 평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지정하고 음의 영역에 또 새로운 평면을 지정해서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으로 구분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진 트리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BSP 트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렌더링을 구현하게 되는지 러프하게 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레벨이 있는데요. 이 레벨은 단면인 벽과 양면인 벽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벽은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벽은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이 단면인 벽 이 안쪽에 항상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벽 A, B, C, D는 단면이고 F, G, H는 양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벽들은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일정한 순서들을 가지는데 화살표와 같은 방향을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주어졌을 때 BSP 트리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분할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분할하는 조건이 어떤 분할된 공간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컨벡스 형태를 가질 때까지 계속 분할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도형의 개수가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형의 개수가 하나가 되면은 그때 분할을 중지하는 이러한 규칙을 세워서 한번 분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을 위해서 이 벽 F를 관통하는 이런 분할 평면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할 평면은 지정하는데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이 분할 평면을 임의로 아무렇게나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매번 다 하나씩 수동으로 지정하기에는 맵이 넓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휴리스틱하게 평면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벽 F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 F를 설정해서 공간을 분할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벽 F에 대한 노드가 루트 노드로 지정이 되고 이 벽 F를 기준으로 해서 공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할 평면을 앞서서 설정했으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간이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요. 벽 A와 벽 C의 경우에는 분할에 사용한 평면 F를 사용했기 때문에 A1과 A2, C1과 C2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분할 평면은 현재 아래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이 양의 영역을 가지게 되고 이쪽은 음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왼쪽 노드를 구성하는 벽들은 A1과 B와 C1이 되겠죠. 나머지 벽들은 다 오른쪽 노드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각 노드들을 추가로 더 쪼갤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서서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A1, B1, C1으로 구성된 영역은 제가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컨벡스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노드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영역을 더 쪼갤 수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오른쪽 영역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 위치했다면은 A2는 G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쪼개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분할 평면으로 벽 G와 일치하는 평면 G를 설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쪽 오른쪽 공간을 한번 분할해 보겠습니다. 평면 G에 양의 영역은 이쪽이 되겠고요. 음의 영역은 이쪽이 될 텐데요.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평면 G와 교차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현재 벽 D가 평면 G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벽 D를 D1과 D2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분할 평면 G 뒤쪽에 있는 도형은 A2와 D1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노드로 만들어주고 종료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남은 오른쪽 영역에 대해서는 H와 C2와 D2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플레이어가 여기에 있다면은 현재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추가로 분할해줘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간 분할을 위해서 벽 H와 일치하는 평면 H를 저희가 설정해서 공간 분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H와 교차하는 벽을 우리가 살펴보고 두 개로 한번 쪼개 볼 텐데요. 자, 다음 스텝으로 H와 교차하는 곳은 지금 D2, 앞서선 D2였기 때문에 D2를 D3와 D4로 두 개로 이제 나눠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자, H의 뒤 공간, 평면 H의 뒤쪽 공간은 D4와 C2로 구성되어 있고, 평면 H의 앞 공간은 D3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현재 시야를 가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모두 다 공간을 분할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분할된 공간의 모습과 BST리의 자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공간이 분할되고 자료가 구축이 되었을 때 플레이어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렌더링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플레이어는 이러한 이제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플레이어는 벽 F와 G와 H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플레이어가 속한 공간을 살펴보고 렌더링 순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그 평면 F로 분할된 공간의 양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의 영역에 있는 폴리곤들을 먼저 렌더링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루트 노드에서 음의 영역에 있는 폴리곤 A1, B, C1, 벽 A1, B, C1을 먼저 렌더링 순서에다가 담아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렌더링 순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루트로 돌아가서 벽 F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봅니다. 벽 F는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 있고 시야 판정 등을 통해서 뒷면 그리기를 생략하고 앞면만 그리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순서로 따지면은 기존의 뒷공간에 있던 A